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인구 대국 중국 내 다국적 기업들이 고령화 시대에 맞게 노인 모드를 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요, 중국은 세계에서 60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로 총 인구 14억 2천만여 명 가운데 노인 인구만 2억 8천만 명인 반면에 출산율 감소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40년까지 현재 약 20%인 중국의 노인 인구가 28%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내 다국적 기업들은 이미 이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을 실감하면서 수요 변화에 대응해 제품 생산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분유와 이유식을 생산했던 회사인 시밀락과 인슈어 같은 미국 회사는 중국에서 이유식 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성인용 영양 제품을 출시했고요. 프랑스 식품회사 다농도 이에 합세하면서 인구 노령화와 만성질환 발병률 증가로 중국 환자들의 식습관과 취향 선호도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년층을 위한 메뉴를 개발하는 미국 회사 타코벨, 피자헛, 또 KFC는요, 심지어 식습관과 과거 주문을 기반으로 메뉴를 추천하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익성이 높은 노인 관광객 상품도 늘었습니다. 중국 기업을 좀 볼까요? 알리바바와 위챗, 바이댄스 등도 노인들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선명한 색상, 큰 글자, 또 문자 읽어주기 기능을 갖춘 앱을 내놨습니다. 이미 인구 고령화 경험이 있는 일본의 기업도 중국 내 기회를 놓칠세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업체 파나소닉은 중국 기업과 함께 새로운 은퇴 마을을 개발해서 지난 2월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는 1,000호가 넘는 집에 심박수 측정기와 각종 정보를 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등으로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의 장량입니다.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Wearing his jersey, showing that I like him, you know that feeling, and knowing that I am a fan of his.
미국의 경제 이야기는 미국 스포츠 선수 연봉입니다.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를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 경제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 12월 20일 수요일 아침 8시 8분 막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 영하 3도로 맑습니다. 북한 날씨 어떤지 한국 기상청에 제공하는 날씨 정보 보겠습니다. 12월 21일 목요일 북한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황해도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고 새벽에는 함경남도에서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도와 황해도에서 5mm 내외, 예상 적설량은 함경도 황해도 1에서 5cm 정도로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4도에서 영하 12도, 낮 최고기온 영하 22도에서 영하 4도를 예상합니다.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아침 최저 영하 19도에서 낮 최고 11도 예상합니다. 개성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8도, 신의주 영하 21도에서 영하 14도, 중강 영하 28도에서 영하 16도, 함흥 영하 17도에서 영하 4도, 원산 아침 최저 영하 16도에서 낮 최고 영하 6도 예상합니다. 청진 영하 16도에서 영하 7도, 끝으로 해산 지역은 아침 최저 영하 31도에서 낮 최고 영하 17도로 예상합니다. 동해 구름 많고 한때 눈이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는 1에서 3m, 먼바다는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리겠는데요. 물결은 2에서 5m로 일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고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1에서 3m, 먼바다 흐리고 눈 내리겠습니다. 물결 2에서 3m로 일겠습니다. 12월 21일 목요일에 북한 날씨 알아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을까요?
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최고 지도자가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을 위해서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에도 우크라이나에서 군사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대 50만 명의 추가 병력 동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중앙은행이 현행 마이너스 기준 금리를 동결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협상 재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군요.
네, 미국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예가 이스라엘과의 휴전협상을 위해서 20일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이집트는 카타르와 더불어서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협상의 물꼬는 어떻게 열린 건가요?
네,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먼저 휴전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악시오스는 두 명의 이스라엘 관리 또 사안을 잘 아는 또 다른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스라엘이 인질 약 40명의 석방을 위해서 적어도 일주일의 휴전을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쪽에서도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네, 이차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도 하마스에 억류돼 있는 인질들의 추가 석방을 위해서 교전을 중단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헤르초크 대통령은 19일 예루살렘 대통령 관저에서 자국 주재 약 80개국 대사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테러 조직 하마스와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질 석방을 위해서 또 다른 교전 중단과 인도적인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가자 지구에 억류되어 있는 인질이 몇 명인가요?
약 130명의 이스라엘인들과 외국인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미국인 8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기습 공격으로 가자 지구에 끌려간 인질은 약 240명이었습니다.
네, 앞서 임시 휴전 때는 몇 명이나 풀려났습니까?
네, 이스라엘은 지난달 24일부터 연장의 재연장을 거듭하는 식으로 총 7일 휴전 기간에 인질 약 100명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달 1일부터 가자 지구에 대한 공세를 재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15일 이스라엘 인질 3명이 이스라엘 군의 5인 사격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진 후에 국내외에서 휴전 압박을 거세게 받아왔습니다.
네, 뭐 그동안 이스라엘이 전쟁 의지를 굽히지 않았는데요. 일단 한 걸음 물러선 모양새일까요?
네, 이스라엘은 인질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마스를 완전히 소탕하는 것뿐이라면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왔는데요. 이스라엘이 휴전을 언급한 건 지난 1일 임시 휴전 종료 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마스 역시 전면적인 휴전 없이 인질 석방은 없다고 공언해왔는데요. 일단 양측 간의 휴전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지는 셈입니다.
네, 자, 아직도 가자 지구에 100명이 넘는 인질들이 남아있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협상이 타결된다면 우선 석방할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네,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나머지 여성들, 또 60세 이상의 남성들, 병이 들거나 중상자, 긴급 치료가 필요한 인질들이 우선 석방 대상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도 매우 심각하다고 하죠?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 압력에 밀려서 식량, 식수, 의약품 등에 한해서 가자지구에 대한 구호품 반입을 허용한 상태긴 한데요. 하지만 이집트 국경 근처 검문소에서 이 구호품 트럭을 검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하루에 100여 대의 트럭만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스라엘군의 폭격이 계속되고 있어서 구호품 반입이 원활치 못하다고 유엔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하마스 지도자가 2차 휴전 협상에 나선 거군요.
네, 하마스 정치 지도자인 이스마엘 하니예는 20일 하마스 고위급 대표단과 함께 이집트를 방문했는데요. 하니예는 아비스 카멜 국가정보국 국장 등 이집트의 고위 관리들과 회담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 전쟁이 벌어지면서 최근에 언론에 자주 노출됐던 하마스 지도자는 야히야 신와르라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당국에 따르면 하마스 조직의 핵심 지도자는 3, 4명인데요. 이 신화르는 하마스 군사 지도자이자 가자 지구 지도자로서 현재 이스라엘의 최우선 제거 대상이라고 공언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집트를 방문 중인 이스마일 하니에는 정치 부문 지도자로서 하마스의 사실상 수반 역할을 해왔습니다. 주로 이집트나 카타르 등지에서 활동해왔고요. 이 밖에 무하메드 데이프 알카삼 여단의 최고 사령관 등이 하마스 지도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자, 국제사회에서는요, 양측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고 있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엔 안보리 표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아랍에미리트가 작성한 휴전 촉구 결의안 표결이 원래 19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일부 문구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20일로 연기됐습니다. 미국은 중단이라는 단어 대신에 보류로 수정할 걸 요구했는데요. 관련해서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가자지구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하는 결의를 환영하지만 결의안의 구체적 내용도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구촌원을 계속해서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소식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2년째 벌어지고 있는데요. 끝날 조짐이 전혀 보이질 않네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에도 지금의 기세를 이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19일 러시아 국방부 이사회 확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러시아가 지난 수개월 동안 계속된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격퇴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군사활동을 이어갈 거라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예, 푸틴 대통령 발언 내용 좀 더 들어보죠.
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에서의 특별작전 목표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서 러시아는 지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동쪽으로 1cm도 이동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겼다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이른바 나토의 동진 문제군요.
맞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이 약 30년 전 독일 통일 당시에 해당 약속을 해놓고 계속해서 어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소련 붕괴 후 동유럽과 중유럽 국가들을 받아들여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나토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요. 실제로 명문화된 문구도 없습니다. 다만 제임스 베이커 당시 미 국무장관이 통일 독일의 최종 지위 또 나토 가입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모스크바에서 회동했었는데요. 이때 비슷한 발언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이 이런 논란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까?
네, 베이커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한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얘기는 전후 문맥을 살피지 않은 우스운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당시의 협상을 시작하면서 만약에라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 개인의 발언이 동맹의 합의나 조약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게 나토의 공식 입장입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도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있죠?
맞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오래전부터 나토 가입을 추진해왔고요. 이는 러시아가 지난해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내세운 이유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자국의 안보가 위협을 받는다고 주장해왔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확대 회의에서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럼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휴전 협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닌 듯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미국, 서방이 협상을 원한다면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국익에 따라서 협상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는 유럽과 싸울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 자리에 세르게이 쇼이고 러시아 국방장관도 있었습니까?
네, 이날 국방부 확대 회의는 러시아군의 올해 성과를 결산하고 내년의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쇼이그 장관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군사작전 개시 후에 우크라이나군에 38만 3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쇼이그 장관은 또 서방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보다 더 많은 첨단 무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아울러 외부의 위협에 비례해서 가까운 장래에 150만 명의 군인으로 러시아 전력을 증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병력 증강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같은 날인 19일에 한 해를 결산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추가로 45만 명에서 50만 명 규모의 신규 병력 증집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문제는 민감한 사안으로 아직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전쟁이 길어지면서요. 계속되는 지원에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을까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재정 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지원은 우크라이나 방어의 핵심이고 미국이 우리를 배신하는 일은 없을 걸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최고천원을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일본이 기준금리를 동결했군요.
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현행 마이너스 0.1%인 단기 기준금리를 변동없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행은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금융정책회의를 가진 데 이어서 오랫동안 유지해온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19일 발표했습니다.
네, 시장은 어떻게 전망했었습니까?
네, 시장도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걸로 널리 예상해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본은행이 이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선언할 거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투자자들과 분석가들은 일본은행이 연간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잡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금리 인상 수순을 밟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본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일본의 10월 인플레이션은 3.3%로 9월의 3%에서는 다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인데요.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에 뒤처지는 상태라면서 물가와 임금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이유도 좀 알아보죠.
네, 기준금리 마이너스 0.1%는 일본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를 통해서 은행들은 대출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장려하고 기업과 소비자들은 더 돈을 많이 빌릴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건데요.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은 인구 고령화 등으로 경기 부진이 계속되자 막대한 현금을 시중에 푸는 경제정책으로 성장을 꾀해왔습니다.
네, 자, 일본은행이 단기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고 했는데요. 장기금리는 어떻습니까?
네, 장기금리의 지표가 되는 10년물 국채금리 상한도 1%로 유지하는 현행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일본은행은 성명에서 주택 투자가 여전히 미약하고 정부 지출이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일본 경제가 여전히 둔화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일본은행은 그 배경의 하나로 국내외 경제와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인내심을 가지고 금융 완화 정책을 지속할 거라고 밝혀서 지금의 이 양적 완화 기조에서 서둘러 벗어나지 않을 걸 시사했습니다.
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 온 것과는 대조적이네요.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은 한때 9%에 육박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11번이나 기준금리를 올려왔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로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연준은 지난주에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을 수립하면서 현행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일본은행의 금리 동결 발표에 시장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일본은행의 결정 후에 일본 엔화에 대한 미국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고 주가도 급등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9일 기준으로 달러화는 엔화에 대해서 0.76% 오른 143.89엔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보고서에서 일본은행의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섬세하고 안정적인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출구를 향하진 않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해에 걸쳐서 정부와 연계된 종합적인 정책 조치가 필요할 걸로 진단했습니다.
네, 지구촌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국 콜로라도주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하고 가담했기 때문에 이 콜로라도주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공화당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에 대한 안보 지원 예산안의 미 의회 상원 통과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난민 프로그램이 발족했다라는 소식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내년 대선 경선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콜로라도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 관련 판결이 나왔죠.
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19일 주에서 치러지는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외하라고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에서 치러지는 이 공화당 경선에 출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날 주 대법원은 법관 4대 3의 판결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주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한 이유 알아보죠.
네,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했다라는 것이 주의 대법원 설명입니다. 이 조항은 이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한 공직자나 아니면은 이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자는 공직에 오를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1년 1월 6일에 발생한 이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라는 것이 이번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우리는 이런 결정을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니라면서 우리는 두려움이나 호의 혹은 이 대중의 반응에 흔들림 없이 법 적용에 대한 우리의 엄숙한 의무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안이 어떻게 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진 건가요?
네, 지난 9월 이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이라는 그 시민단체가 이 콜로라도 덴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거 시작됐습니다. 이 단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정헌법 14조 3항을 위반해서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면서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빼달라고 이렇게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네, 하급심에서는 지금 대법원의 판결하고 다른 결과가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1심에서 이 사라 월스 판사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정헌법 14조 3항에 적용받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를 금지할 수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
네, 뭐 판결은 이렇게 나왔지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콜로라도주 경선 출마 여부는 아직 정해지진 않은 거죠.
맞습니다. 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여기에 항소할 수 있도록 이번 결정의 효력을 내년 1월 4일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방법원에서 만약에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에 이 효력 정지가 더 연장되도록 했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의 공화당 경선은 내년 3월 5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방 대법원 항소가 받아들여져서 소송이 이어질 경우에는 콜로라도주에서의 그 예비선거 입 후보가 허용됩니다.
네. 자, 콜로라도주 경선이 치러지는 날이요. 전체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날엔 콜로라도주와 더불어서요. 엘라바마주와 캘리포니아 중 16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치러집니다. 가장 많은 지역에서 경선이 치러져서 이날엔 슈퍼 화요일 이렇게라고 불리는데요. 한편 약 2,470명의 전체 공화당 대의원 가운데 콜로라도주에 할당된 대의원 수는 37명입니다.
네, 자 처음에 이 소송을 진행했던 단체가요. 이번 대법원 판결에 어떤 입장을 내놨을까요?
네,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의 그 노아 북바인더 회장은요.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를 공격함으로써 그들의 서약을 위반한 자들은 정부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면서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이 나온 날 이 아이오와주를 찾아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대법원 결정 발표 후에 연설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이 2024 대통령 선거를 조작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요, 이번 결정이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청 대변인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완전히 결함이 있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우리는 즉각 연방대법원에 이를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대선 캠프의 알리나 하바 법률 대변인은요, 성명을 내고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결정은 미국 민주주의의 심장을 공격하는 것이라면서 연방대법원이 이런 비헌법적인 결정을 뒤집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게 수정헌법 14조 3항이라고 했는데요. 이 항을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에 제동을 건 게 콜로라도주가 유일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미시간주와 미네소타주 등에서도 이와 비슷한 소송이 제기됐는데요. 미시간주 법원은 이 수정헌법 14조 3항에 대해서 반란이나 폭동으로 간주를 하는지 혹은 여기에 누가 참여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아니라 의회가 이를 결정해야 할 몫이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이 경선 투표용지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주 법원 역시도요, 이 문제가 이 헌법적 자격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정당이 주관하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비선거에 참가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텍사스주와 뉴멕시코주 그리고 와이오밍주 등 현재 10개가 넘는 주에서 이와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에 대한 지원을 담은 예산안의 상원 통과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네요.
네, 척 슈머 미상원 민주당 대표와 그리고 미치 맥코넬 공화당 대표는 19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당의 협상이 고무적인 진전을 이뤄내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도전 과제는 남아있다며 예산안 통과가 해를 넘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에는 지난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이 상원의 휴회를 연기하고 이번 주에 그 안보지원 예산안을 표결에 붙여서 연내에 처리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네, 이 안보지원 예산안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안보지원 예산안은 약 1110억 달러 규모인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는 500억 달러 그리고 미국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에 140억 달러가 포함됐고요. 여기에 이 국경안보 예산 등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예산안이 지금 상원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이유인가요?
네, 공화당은 안보지원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의 개방적인 이민정책에 좀 전반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요,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개방적인 이민정책 시행 이후에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는 이주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강경한 이민정책이 필요하고 또 이것이 반영되지 않는 한 지원 예산안 통과는 없다라는 것이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네, 상원 의원들이 뭐 연말 휴회까지 미루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지만 성과는 나오지 않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백악관과 상원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이 다 모여서 이 국경 정책 등을 두고 논의를 했지만 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내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네, 자, 안보 지원 예산안 연내 처리 물 건너갔는데요. 언제쯤 처리될까요?
네, 어떤 시간표에 따라서 이것을 처리할지는 불분명합니다. 슈머 대표는 단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이른 시일 내로 복귀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기자회견에서요, 이민정책에 대한 해법 마련에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라면서도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협상에 시간이 더 걸릴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네, 자, 상원이 다시 의회에 복귀한 게 언젠가요?
네, 상원은 내년 1월 8일에 다시 의회로 복귀하면서 새 회기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예산안에 대한 논의는 상원 의회 복귀 이후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미국인들은 이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최근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실시해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미국인 10명 가운데 3명은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너무 과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미국인의 경우에는 10명 중 거의 절반 가까운 응답자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미국 뉴욕타임즈 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을 지지한다라는 유권자는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단지 3명만이 이를 지지한다는 겁니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난민 프로그램이 발족했네요.
네, 환영단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난민 프로그램이 19일에 발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인 후원자가 미국에 입국할 난민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 난민 재정착에 일반 시민의 참여를 높인다라는 그런 취지라는 게 미국 국무부의 설명입니다.
네, 일반 시민이 난민을 특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후원 자격이 있을까요?
네, 후원할 난민 한 명을 지정하려면은 미국 시민권자 혹은 이 영주권, 비영주권자 5명 이상이 모인 집단이어야만 합니다. 일반 시민 한 명이 집단 구성원을 모아서 후원할 수 있는 난민은 최대 10명입니다. 또 이 후원 집단은 난민 한 명당 최소 $2,425 상당의 비용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이는 난민이 미국 입국 후에 첫 90일 동안에 들어가는 대략의 생활비로서 반드시 현금이 포함되어야 하고요. 또 일부 주거와 그리고 또 가구 등의 기부 물품의 형태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과거 난민 프로그램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주체가 정부나 기관이 아니라 민간이라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이전에는요, 미국 국무부와 그리고 유엔이 미국에 들어올 대부분의 난민을 직접 선별했었는데요. 이 새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미국인 후원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 등 이 지인 중에 기준을 통과한 사람을 미국에 들어올 난민으로 특정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네. 자, 미국은 난민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미국은 원칙적으로 유엔이 정하는 난민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은요, 난민은 인종이나 종교 아니면 국적 또 이 특정 사회 집단이나 정치적 견해 등으로 인한 그 박해 공포를 피해서 무국을 탈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흔히 난민이나 아니면 망명을 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미국법에 따라서 이 난민의 지위는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고요. 미국 영토에 이미 입국한 이주자는 난민이 아니라 망명 지위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정해진 이 환영단이라는 난민 프로그램으로 난민으로 지정되려면 또 다른 기준도 부합해야 한다고요?
네, 미국을 제외한 동국 이외 나라에서 거주를 하되 미국 정부가 난민을 인터뷰하고 또 난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또 2023년 9월 30일까지 유엔 난민기구나 거주국가에서 난민으로 이미 등록돼 있어야 하고요. 18세 미만은 예외 없이 친부모 혹은 이 법적 보호자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미국 당국의 신원조사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과거 미국 난민 프로그램에 거부당한 적이 있다면은 이 기준에서 탈락됩니다.
얼마나 많은 난민이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에 입국할 수가 있을까요?
네, 바이든 행정부는 2024 회계연도 그 12만 5천 명의 난민 수용이라는 전체 목표의 일환으로 그리고 이 후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만 명의 난민을 입국시키겠다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자, 이 시점에서 주목되는 게 지금 미국 내 탈북민 현황일 텐데요. 관련한 최근 자료가 있습니까?
네, 미국 국무부 산하 그 난민수속센터가 공개한 미국 입국 난민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미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탈북자를 한 명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재무부는요, 미국 역사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행정부처 가운데 하나로 건국 초기부터 지금까지 나라 운영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재무부의 역사 첫 번째 시간인데요. 독립전쟁 시기부터 건국 때까지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재무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재무부의 역사는 미국 혁명의 격동기에 시작됐습니다. 당시 대륙회의는 영국에서 독립하기 위한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는 중요한 문제를 심의했습니다. 하지만 대륙회의는 세금을 부과하거나 이를 걷어들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또 외국 투자자나 정부로부터 자금을 확보하는 데 요구되는 구체적인 근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륙회의 대표들은 신용장 형태의 지폐를 발행하기로 의결하고 나중에 이것을 주화로 바꿔준다고 약속했습니다. 1775년 6월 22일 벙커힐 전투가 끝나고 며칠 뒤에 대륙회의는 화폐 200만 달러를 발행했습니다. 1775년 7월 29일 2차 대륙회의는 혁명정부 재정관리 책임을 합동연합출납관으로 임명한 조지 클라이머와 마이클 힐레가스에게 맡겼습니다. 한편 취약한 경제와 느슨한 식민지 사이 관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늘어나는 정부 빚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다루는 것을 보장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륙회의는 1776년 2월 17일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지정해 재무부서 감독과 결산 임무를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해 4월 1일에는 감사관과 서기로 구성된 회계국이 신설돼 채권 결제를 용이하게 하고 식민지 연합정부의 공공회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문 서명과 함께 탄생한 신생공화국 미국은 주권국으로 해외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이클 힐레가스는 1777년 5월 14일 처음으로 합중국 출납관으로 불렸습니다. 당시 약 2억 4천만 달러어치가 발행된 대륙 화폐는 빠르게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그러자 항의 시위가 식민지 전역을 휩쓸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781년 로버트 모리스가 재정 감독관으로 지정됐고 모리스는 국가 재정 안전성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무위원회가 1789년 9월 연방재무부가 정식으로 출범할 때까지 이전 식민지들 연합의 재정을 계속 감독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독립전쟁기 재무부 역사에 관해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의 프로 스포츠 산업 규모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산업 규모가 크다 보니 미국 내 프로 스포츠 선수 연봉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이번 생활 속 경제 시간에서는 선수들의 연봉을 포함해서 각 스포츠 리그 매출과 그 구조 등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스포츠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오타니 쇼헤이. 지난 10일 미국 프로야구 리그로부터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출신의 투타 겸업 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를 연고로 하는 야구팀 LA 다저스와 10년간 총액 7억 달러 규모의 계약에 합의한 겁니다. 해당 소식에 관한 미국 프로야구 리그 MLB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ell, the number is staggering, right? I mean, it's the biggest in any sports across the globe.
More than Messi.
계약 규모가 충격적인 수준으로 전 세계 프로스포츠에서 가장 큰 계약이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르헨티나 출신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인데요. 참고로 메시가 스페인 프로축구리그인 프리메라리가 소속팀 FC 바르셀로나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맺었던 역대 최고 규모의 계약은 6억 7,400만 달러였습니다. 오타니는 현대 프로야구에서 거의 없는 이 투수와 타자를 겸한 야구선수로 지난 2021년에 이어 2023년 만장일치로 미국 아메리칸 리그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오타니는 현재 팔꿈치 수술을 받고 재활 중인데요. 2024년 시즌을 앞두고 LA 다저스로 팀을 옮기게 된 오타니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처음 수술할 때보다 회복이 더 빠르다는 겁니다. 오타니는 그러면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천천히 확실하게 재활해서 내년 시즌 건강하게 돌아올 것이라고 하네요. 미국 프로스포츠 구단 매출과 선수 연봉. 미국은 스포츠 강국입니다. 육상이나 수영과 같은 이 기초체육과 더불어 프로스포츠까지 모든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기반을 갖춘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자본주의의 핵심 국가인 미국에서 소위 말해서 돈벌이가 되는 프로스포츠 산업이 발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미국 프로스포츠 산업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한번 볼까요? 자, 흔히 미국의 4대 스포츠라고 하면 미식 축구인 풋볼과 야구, 농구 그리고 아이스하키를 꼽는데요. 각 스포츠 리그에서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는 선수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받는지 보겠습니다. 이번에 오타니가 LA 다저스와 맺은 10년 7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발표되기 전 단일 계약 최고액을 기록한 NFL 선수는 캔자스시티 칩스의 쿼터백 패트릭 마흐무스입니다. 마흐무스는 지난 2020년 10년에 4억 5천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NBA에서는 보스턴 셀틱스의 가드 제일런 브라운이 5년 3억 37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고요. NHL에서는 2008년 워싱턴 캐피털즈의 알렉산드르 오베츠킨이 13년에 1억 2,400만 달러라는 초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선수들에게 줄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각 팀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각 종목의 매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NFL의 지난 2022년 전체 매출액은 119억 달러였습니다. 2021-2022 시즌 NBA 매출액은 100억 달러, 그리고 MLB의 2022 시즌 매출액은 103억 달러, 또 2021-22 시즌 NHL 매출액은 5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4대 프로스포츠 리그의 지난 시즌 매출액을 합하면 약 380억 달러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021년 북한의 군비 지출액이 최대 11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미국의 4대 프로스포츠 리그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북한의 1년치 국방비 지출액의 3배를 넘은 겁니다. 그럼 지난 시즌에 각 스포츠 리그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벌어들인 팀은 각각 어딘지 볼까요? 먼저 NFL에서는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11억 달러 이상을 벌어서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NBA에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약 7억 7천만 달러를, 그리고 MLB에서는 시애틀 메리너스가 약 8억 3천만 달러, NHL에서는 뉴욕 레인저스가 약 2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스포츠 구단의 수입 원천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각 스포츠 리그 구단은 어떻게 매출을 올리는 걸까요? 크게 보면 방송 중계를 통한 수익과 스폰서십, 그리고 구장 광고, 티켓 매출, 구단 유니폼 등 관련 상품 판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중계권료입니다. 각 리그는 협회가 주관해서 방송사와 중계권 계약을 체결합니다. 경기 중요도에 따라서 경기 중계권료는 다르고요. 협회는 벌어들인 중계권 수익을 이후 각 팀에 배분합니다. NBA의 경우 예로 들면은 이 전체 매출에서 절반 이상을 바로 이 중계권료가 차지했습니다. 광고 매출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각 경기장을 방문하면 경기장 안팎 곳곳에 각종 광고가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각 위치와 크기 등에 따라서 광고 단가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통신사 T모바일은 지난 2021 미국 프로야구 시즌에 이 포수 바로 뒤에 있는 공간에 광고를 냈습니다. 경기가 중계되는 내내 가장 많이 노출되는 곳이 바로 포수 뒤에 있는 광고인데요. 시즌 전체 이곳에 광고하는 비용으로 약 265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티켓 매출도 주요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미국 최고 인기 야구팀 가운데 하나인 LA 다저스는 지난 2022 시즌 티켓 매출액이 2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풋볼팀 중에선 샌프란시스코 49ers가 대표적인 인기팀인데요. 지난 2022 시즌 티켓 매출액은 1억 3,6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스포츠 경기 티켓이 재밌는 건 이 티켓 가격에 자본주의가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인기 있는 경기의 티켓 값은 비싸고 인기가 없는 경기는 쌉니다. 저는 지금 이 풋볼 경기 티켓 예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봤습니다. 12월 31일 경기를 보면요. 워싱턴 DC를 연고지로 하는 이 워싱턴 커맨더스의 경기는 가장 싼 티켓이 $55, 그리고 가장 비싼 티켓은 $280 정도 하네요. 반면에 이 볼티모어를 연고지로 하는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이날 경기는 가장 싼 티켓이 $100고요. 비싼 티켓은 $330까지 하기도 합니다. 팀당 한 시즌에 총 17번의 경기를 하는데요. 12월 17일 현재 레이븐스는 11번 이기고 3번 진 반면에 커맨더스는 4번 이기고 10번 졌습니다. 레이븐스의 성적이 더 좋아서 많은 사람이 찾기 때문에 이 경기 티켓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선수들이 입는 경기 복장이나 팀의 로고가 들어간 의류 그리고 액세서리, 인형과 같은 상품 판매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팀 상품 한번 사러 가볼까요? 자신이 응원하는 팀 관련 상품을 사는 건 이것이 팬심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6학년에 재학 중인 브라이언 군은 이 팀 유니폼을 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And I want to show my thanks to him wearing his jersey, showing that I like him. You know that feeling?
이 팀 유니폼을 입으면 응원하는 선수를 좋아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자신을 매우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DC 지역의 매장에 방문해서 상품을 구경해 볼까요? 저는 한창 시즌이 진행 중인 NBA 리그의 워싱턴 위저즈 팀 스토어에 왔습니다. DC에 있는 경기장에 있는 공식 매장인데요. 이 매장 안에 들어가니까 이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은 물론이고 이 로고가 들어간 의류와 또 컵, 인형 등 각종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팬들이 가장 많이 사는 제품은 유니폼인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은 물론이고 여러 디자인의 유니폼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유니폼 가격은 $80 하네요. 자, 다른 상품도 한번 둘러볼게요. 이 팀 로고가 들어간 후드티는 50에서 $70 하고요. 팬들이 응원할 때 많이 쓰고 가는 모자나 요즘같이 추운 날 사용할 수 있는 털모자는 $30 합니다. 사무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고가 박힌 대형 보온컵 역시도 $30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저것 담으려고 보니까 $100가 훌쩍 넘네요. 자, 팀 매출에 조금이나마 일조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자, 굳이 필요 없는 것 몇 개는 빼고 가야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 프로스포츠 리그 구단 매출과 선수의 연봉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영어로 만약에 라는 말을 하려면 if로 시작하는 문장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if가 없어도 조건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I just found out something that will blow your mind.
What is it?
Did you know that you can make conditionals without the if clause?
Well, it's true that you don't need the word if to make conditionals, but you do need a conditional clause along with the main clause, or it won't make much sense.
But you don't always need if.
That's what I said.
Actually, that's what I said. I just found out something that will blow your mind.
당신을 몹시 흥분시킬 것을 제가 찾아냈어요.
What is it?
그게 뭐죠?
Did you know that you can make conditionals without the if clause?
If절 없이 조건문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아셨어요?
Well, it's true that you don't need the word if to make conditionals, but you do need a conditional clause along with the main clause, or it won't make much sense.
조건문을 만드는데 if가 필요하지 않다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주절에 덧붙여 조건절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 돼요.
But you don't always need if.
하지만 항상 if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That's what I said.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Actually, that's what I said.
사실은 그거 제가 말한 건데요. 조건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조건절과 주절인데요. 조건절에 unless, U-N-L-E-S-S, unless, 뭐뭐 하지 않는 한을 사용하면 if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unless의 뜻은 if not과 같습니다. 뭐뭐가 아니라면. 여기서 잠깐 unless가 들어간 노래, 빌리 할러데이의 노래 All the Way 들어보시죠.
When somebody loves you, it's no good unless he loves you.
할러데이가 it's no good, 별로다. Unless they love you all the way. 당신을 전부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랑은 not good,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Unless가 들어간 조건문에서는 조건절에 현재 시제를 씁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Unless you study, you won't understand grammar.
당신이 공부하지 않는 한 문법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if 대신 unless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살펴봤고요. if 대신 otherwise를 사용해도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혹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뜻입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We need to hurry. Otherwise, we'll miss the train.
우리 서둘러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기차를 놓칠 겁니다. 다만 otherwise는 조건을 나타내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조건의 결과를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e need to hurry. Otherwise, we'll miss the train.
if 대신 as long as, 뭐뭐이기만 하면 뭐뭐 하는 한, as long as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as long as로 시작하는 조건문은 if보다 의미가 강합니다. as long as는 only if와 같은 의미입니다. 뭐뭐 하는 경우에만. As long as는 특히 일상생활 중 격식 없는 상황에 주로 쓰이고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보다 격식을 갖춘 어휘는 so long as가 있습니다.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만약에라는 표현 if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도 unless 뭐뭐 하지 않는 한 otherwise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as long as 뭐뭐 하는 경우에만 so long as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